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미국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또 너무 놀랍고 또 미국에서 방무사님께서 자유롭게 지역을 순방하면서 대면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한국도 아직 그렇게 대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약을 받고 있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미국을 빨리 그렇게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감사하고 또 미국에서 사실 CTN의 방송이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참 큰 의미가 있는데 미국이 기독교의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난해 655개 방송사에 방송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미국 CTN에서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검증이 됐다고 이제 그분들은 각 나라 방송사에서 보고 목사님 메시지를 전 시간 다 어떤 때는 9시간 또 어떤 때는 뭐 11시간 메시지 전부 다 방영을 해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미국의 대형교회, 큰 교회 목회자들 또 가는 곳마다 CLF를 하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이끌려오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또 미국의 정통 그런 신학교인 에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명예 박사학위를 박 목사님에게 드렸는데 그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학 박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가짜 신학 박사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정식으로 신학 박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걸 목회자들이 정식으로 받는다. 참 어려운 일이죠, 보면은. 그래서 가짜 박사학위가 대부분인데, 목사님은 에픽대학에서 이 총장님이 우리 월드캠프에도 매번 오시고, 또 미국 행사에서도 매번 우리 행사에 참석하시고, 수년간 지켜보시고, 정말 미국은 미국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번 와서 마음 열고, 얼마든지 박사학위를 줄 수 있을 텐데도, 수년간 지켜보고, 오늘날에서야 명예 박사학위를 주는 걸 보면은 확실한 검증을 거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다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더 또 의미가 깊고 그냥 어떤 교단 대표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목사님의 삶까지도 다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지켜보시고 모든 부분에 흠이 없고 정말 자기 신학교 명예를 위해서 그 신학교를 빛내줄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방송사에서 또 취재를 할 때 또 목사님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 한국 돌아오시면 또 미국을 잊지 못해가 또 금방 또 미국 가시지 않겠나. 왜 미국은 대면 활동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의 온라인 행사하고 또 비교가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만은 또 월드캠프 때는 고척돔도 빌리고 남동체육관도 빌리고 그래서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따라서 한국에서도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번 월드캠프가 또 기대가 되는 게 야, 우리가 이게 또 대면으로 또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공연 문화가 다 죽어가니까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좀 혜택을 주려고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월드캠프는 얼마든지 공연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내일 또 발표되는 또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또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뭐 어느 면으로 보나 어디를 가나 어떤 면으로 보나 감사하고 모든 부서에 정말 주일학교부터 실버까지 모든 부분에 우리가 활발하게 일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고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최고가 되게 만들어줄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 교회 자체에서 그냥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뭐든지 하면은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마인드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또 크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계시는 거 볼 때 감사하고, 또 미국의 소식 들으면은, 미국에서는 교장단들이 어떻게 이 마인드 교육을 교육과정에 접목을 할까 해서, 준비를 하고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너무 감사. 그게 뉴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미국의 중심 도시인 이 뉴욕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또 전 세계 각국의 파급 그 효과는 또 더 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에게는 참 소망 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대로 어느 면으로 보나 사람들이 소망 둘 곳이 없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늘 소망이 되어지고 그냥 우리가 이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복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최근에는 제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이 거룩과 온전을 하나로 묶어놨더라고요. 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점차 온전케 하실 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앞으로 점차 우리가 의롭게 될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해놨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그럼 이 온전한 것도 앞으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 이걸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거룩과 온전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룩과 온전을 하나로 묶어놨으면 내가 의인 되는 것과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준 거예요. 근데 받는 우리가 따로 받은 거죠. 의롭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데 내가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신령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걸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걸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늘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과 온전을 하나로 묶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4장을 또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그러니까 이 옛 사람은 육신은 늘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살고 나는 또 육신적이야 라고 하는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만 새롭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의롭게 만들어놨으니까 네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 여러분, 의가 이루어지려면은 이건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모든 죄를 넘겨받고 안수를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부활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만 새롭게 하면, 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우리 심령만 새롭게 되면은 의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다 의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고, 우리 마음 안에 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심령만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령한 삶을 살려면은 무지 어렵지만은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인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그럼 내가 온전하네, 내가 신령하네, 내가 영적인 사람이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의롭다는 마음을 품고 내 삶 속에 죄를 짓거나 육신의 어떤 악한 것이 나타나도 그래도 나는 의롭다, 예수를 십자가에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의롭다는 마음을 품고 살면 되는 것처럼 내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도 나는 온전하다고, 나는 신령하다고 품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뻔뻔하게 죄 짓고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냐,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아니 육신적으로 살아놓고 뻔뻔하게 어떻게 신령하다고 하냐.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느냐 아니면은 마귀에게 순복하느냐. 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순복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은 온전하다, 의롭다고 하는데 아니야 난 죄인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난 온전치 못해, 난 육신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순복하고 사는 게, 나는 육신적이야 하는 게 마귀에게 순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씀을 대적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은 온전하다, 신령하다, 영적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육신적이야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고 마귀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순복을 하면은 마귀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서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틈을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분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마귀가 틈을 타게 하려면은 해가 지도록 분한 마음을 품고 살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냥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적이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면은 누가 틈을 탈까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 나는 아직 육신적인 사람이야. 봐, 내가 육신적으로 살잖아. 그럼 그 마음을 품고 사는 동안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은 내가 육신적이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마음을 품고 살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그 대신에 성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성령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부분에 변화를 받으려면은, 육신적으로 사는 삶에 고침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내가 이게 참 너무 육신적인데 이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육신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고쳐져요. 아무리 각오와 결심해도 육신적으로 사는 삶이 내 각오와 결심으로 고쳐지냐? 안 고쳐져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자매가 집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는데 자매들이 와서 야 자매야 집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좀 청소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하면은 청소하면 되고 정리하면 되죠. 근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 있는데 자매야 왜 냉장고 이거 안 고치고 사냐, 냉장고 좀 고쳐라. 그러면 그 자매가 드라이버를 들고 냉장고를 고치려고 애쓰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한 달쯤 예를 쓰면 고쳐질까요? 그럼 6개월은요? 1년? 10년 예를 쓰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그건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자매가 드라이버를 들고 고치려고 애를 쓴다 해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쳐요. 가정주부가 그걸 어떻게 고쳐요, 보면은. 자, 그러면 냉장고가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애에서 기사를 불러야 됩니까? 예, 애에서 기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에서 기사가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옵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되죠. 서비스 센터에 삼성전자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고 서비스 신청을 하면 애에서 기사가 와서 고쳐준단 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은 언제 고쳐지느냐, 여러분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 성령이 일을 해줘야 고쳐지는데,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온전하다 신령하다고 내 마음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적인 삶을 고치려고 애를 쓰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하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내가 육신적이라고 하면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내가 온전하다 신령하다고 하면은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의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나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야, 오늘도 내일도 또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육신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육신적인 행동을 해서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는 10절 정말로 내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귀의 괴계가 뭐냐?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평생 마귀의 괴계로 죄인이라고 속여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생 너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속여서 육신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그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냐, 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했습니다. 자, 이 의의 흉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 제사장들이 이 가슴에 흉배를 붙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왕들도 왕복에 보면은 흉배가 붙어 있죠. 그 문양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의의 흉배는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슴팍에 그다랗게 흉배를 붙여서 의의 흉배를,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하고 의인의 신분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이게 하나로 붙어있다고 했죠. 말씀에서 확인을 했죠. 그러면 내가 의의 흉배하고 내가 온전하다는 흉배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다, 내가 신령하다는 것과 같은 흉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롭다, 내가 의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살아라는 거예요. 신분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거룩하게 됐고 구원은 받고 의인이 됐지만은 그 밑에 그 위에다가 흉배를 하나, 딴 흉배를 하나 붙여. 자, 온전하다는, 거룩하다는 의의 흉배가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육신적이야 하고 또 흉배를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 가슴팍에는 어떤 흉배가 붙어 있어요? 난 육신적인 사람이야. 난 육신 1호야. 그래? 형제가 육신 1호면 나는 육신 2호다 그러면, 그래서 육신 1호, 육신 2호, 육신 3호, 육신 999호, 육신 9999호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을 하려고만 하면 사단은, 그래 너는 그럼 구원은 받았다마는 넌 아직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그 흉배를 붙이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게 마귀의 괴계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함과 온전함의 흉배는 같은 흉배예요. 거룩하다는 것과 내가 신령하다는 것과 내가 영적이다는 것은 같은 흉배라는 거예요. 흉배가 따로 붙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 그 흉배를 붙이기 전에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흉배를 붙이기 전에 뭘부터 먼저 하라고요? 뭐 하고 난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자,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는데,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난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절기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어린 양을 먹도록 했는데, 자,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띠를 띠는 거고, 또 달려가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띠를 띠는 건데, 자, 허리에 띠를 띠는데 그걸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는데, 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부분에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피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니까 우리가 뭔가 참된 행동을 하는,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Speaking the truth라는 거,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삽니까?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죄인인 게 진리입니까? 의인인 게 진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고 살아요? 의인이라고 말하고 살죠. 그게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로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예,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의의 흉배를 붙여놔도, 거룩하게 해놓고 영원히 온전케 해도 진리로 허리에 띠가 없으면은 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또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내가 육신적으로 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지, 허리에 띠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로 띠를 딱 띠어놓은 사람은 의의 흉배가 딱 붙어 있으면 나 의인이라고 살 수 있고 말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신령하다고 말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가 다 가르쳐 줬잖아요.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기 전에 뭐 하라고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일 첫 번째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놓는 거예요. 그 다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의의 흉배가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의롭다고 이 제사장의 가슴에 흉배를 붙이되 그다랗게 붙여 조그맣게 그냥 뺏지 달듯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그냥 가슴에 그다랗게 붙여 누가 딱 봐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큰 흉배를 붙인다 말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 의롭다 하고 살 수 있도록 해놓고 나 온전하다고 살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 있지 않으면 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죄를 사해놨고 의롭다 해놔도 돌았으면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죄 지으니까 죄인이지 죄인이라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아 내가 늘 죄인이라고 속아서 살아 내가 이제 의롭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난 늘 육신적이라고 살았는데 아 내가 신령한 사람이구나. 그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 사람은 늘 나는 온전하다 나는 신령하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슴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흉배가 붙어 있으니까요. 가슴 보면 나 의롭지 나 온전하지 나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 새 사람을 입었지 나 온전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첫 번째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말한 사람들을 보면은 민수기 13장을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지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믿음 없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10명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은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적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들은 진리에 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줬는데도 이들은 진리에 띠가 없으니까 그들이 본 그대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 이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과연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장대한 자손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지만 그들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아낙 자손을 봤을 때,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안 들어졌느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느냐 안 들었냐,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마음이 드냐 안 드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 내가 보기에 두려운 마음이 손끝만큼도 안 들고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장자를 멸하러 하나님이 재앙을 보낼 때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걸 보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간다 해가지고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삼았는데, 그러면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라놓고 안에서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재앙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재앙이 피하여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냐 안 드냐 그거 보고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발려져 있느냐 발려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믿으면 왜 두려워하냐?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니, 두려워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안 발려져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에 가나안 족속을 보고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확신이 들어야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 아니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왜? 만약 자기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든다, 두려운 마음이 조금도 안 들고 아낙 자손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 부인하고 진리를 말하니까 그게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의 장치만 하나 해주면, 두려운 마음이 전혀 안 들고 불안한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이 장치 하나만 해주면 우리는 진리 말하기 참 쉬울 거예요. 왜? 마음이 평안한데요 뭐.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데요 뭐. 자,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부인하고 진리를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죠. 보면은, 아,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늘 진리를 말하고 살면 되구나. 자, 그 다음 여호수아 2장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두 번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 쉽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직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너희 이야기를 듣자 간담이 녹나이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서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이 이미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합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어도 장대한 자손들과 견고한 성읍만 봤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게 더 믿음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서 올라가자. 능히 우리가 저 땅을 취하리라.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여호수아 성경에서보다 민수기 성경에서 진리를 말한 게 그게 훨씬 더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령하게 살아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지금 보면 형편없는데도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어느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지금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더 큰 믿음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봤을 때 내 모습이 형편없어도 내가 진리를 말하는 이게 더 큰 믿음이구나. 하나님 이걸 더 기뻐하시구나. 내가 완벽하게 신령하게 살고 신령하다고 말하는 거는 삶을 그래 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래 보이니까 신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돼가지고 천국에서 온전히 신령한 삶을 살 때 나는 신령하다고 말하면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육신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겠죠. 그때 신령하다고 암만 말해도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믿음일까요? 지금 말해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거룩하게 사는데 나 의인이다 그럼 어떨까요? 예? 옆에 형제 자매들이 쳐다보면 나 의롭다 나 의인이다 하면은 어떨까요? 그걸 뭐 이제 이야기를 하냐.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의로 다 의롭게 돼 있는데 당연하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죄짓고 사는 인간이 의인이라고 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여러분 육신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천국에서 육신에 그건 하나도 없이 신령하게 살 때 나 신령하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언제 말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나 신령하다고 하고 살아요. 죽어서 천국 가서 신령하다고 말하면 옆에 사람 다 째려본다니까요. 죄가 없으니까 안 째려보겠죠. 뭐 이제 와서 신령하다 소리 하냐. 살아있을 때 좀 하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신령하다고 해야 믿음이지. 천국에서 온전히 신령한데 신령하다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신령하다는 소리는 지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 평생에 언제 신령하다고 살겠나? 천국 가서 내가 온전하게 된 다음에 신령하다고 하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안 되겠다. 아니, 그 사단의 괴계예요. 천국 가서 신령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천국 가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죄짓는 인간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성경 에베소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계를 써서 의인인데 속여가지고 죄인이라고 만드는 것처럼 신령한데 속여서 육신적이라고 괴계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줬는데 그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고, 두 번째 의에 흉배를 붙이는 것이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16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럼 여러분,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고 했는데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괴계를 씁니다. 보면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건데,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괴계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내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말하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왜? 여러분, 사단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이 탕자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에는 띠를 띠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제일 좋은 옷을 내어줘야 좋은 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띠를 띠게 돼 있는데, 이런 내 아들이라고. 자, 진리로 띠를 띠면 이제 작은 아들은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고 계속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아들이라 크면은 나는 아들이구나 진리로 띠를 띠고 믿어야 할까요?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큰 아들이 금방 작은 아들의 행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보십시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맏아들에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 큰 아들은 지금 어디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25절에 밭에 있다가 돌아왔죠. 작은 아들은 어디 있다가 돌아왔어요?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죠.
큰아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계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작은 아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근데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 다음 이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내 아들이라는 흉배가 붙어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허랑방탕한 것도 사실이고 아버지의 살림을 다 날려버린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난 아무리 봐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렇게 가야 될까요? 작은 아들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야. 난 아들이야. 아버지가 날 아들이라고 했어.
봐. 아버지가 내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난 아들이야. 그게 이 큰아들의 정죄를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란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상에서 살찐 송아지 먹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살찐 송아지를
먹다가 큰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정죄하면 허리띠 풀고 제일 좋은 옷 벗고 음식 먹는 거 그대로 두고 내려가서 저 창고에 가서 꽃갱이 덜고 돌로 가야 될까요? 아버지가 그걸 원할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 길로 가요? 또 육신적인 사람으로 내려가잖아요. 보면은 맞아, 내가 무슨 영적인 사람이야, 천하에 내가 육신 덩어리인데 육신적이지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사단이 조금만 공격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이미 진리로 띠를 띄우고 의의 흉배를 붙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건은 탕자의 마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것, 큰아들의 모든 정죄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작은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제 관건은 믿음인 거예요. 분한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내가 온전하다는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일할 기회를 얻는데 그걸 품고 살려면은 그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그냥 품고 내 혼자서 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맞아주네, 내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네, 허리에 띠를 띄워주네, 발에 신을 신겨주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네, 참 감사하다 그러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큰아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구나, 내가 신령하구나 하고 똑같이 들어도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냐.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 이래도 영적인 사람이야, 너 이래도 너 신령하다고 할래, 너 이래도 네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할래, 이래도 너 신령해, 그래 사단아 나 온전하다 신령하다 그 말 못할 만큼, 꼼짝 못할 만큼 큰아들이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아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탕자로 허랑방탕하고 왔는데 지금도 또 덜해서 돌아왔는데 그 삶을 보니까 막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하고 아버지의 살림을 참게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나 온전하다, 그런데도 나 신령하다고 말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온전하구나 하고 깨달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네가 그런 마음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너를 끄집어내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네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이제 네 마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 이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사단이 공격하니까 너 육신적이잖아. 너 오늘 아침에도 늦잠 자고 야 오늘 아침에 조장 모임 했다고 하는데 평소에 안 하던 조장 모임을 아침에 일찍 했죠. 8시에. 야 봐라, 자면은 야 앞에 나와서 조장 모임 말씀 듣고 간증하는데 너는 조장 모임 참석도 못하고 지금 막 급히 막 털어놓고 있다가 너 자버렸잖아. 네가 무슨 영적인 사람, 네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단은 충분히 그 마음에 온전하다는 마음에서 내려오도록 공격할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탕자의 마음에 감히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지만은 그 스스로의 마음에 그 위치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충분한 화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아,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있는 거야. 그래, 나 할 말 없는 사람이고 대도 안 한 사람이고 나 육신적인 사람이지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거야. 사단아, 네가 뭐라고 해도 나 온전한 사람이야. 네가 뭐라고 해도 나 신령한 사람이야. 이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지. 여러분이 방패 없이 그냥 이렇게 막아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탕자의 마음에 형이 하는 말이 다 맞지만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죠. 천국 가서는 믿음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는 죄 안 짓는데 의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인이라고 말하면 돼요. 천국 가서는 신령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신령하기 때문에 그냥 신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단아, 그러니까 믿음이지. 네가 어떻게 의로워? 그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지. 사단이 네가 어떻게 신령해? 사단아, 그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다고 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거지. 자, 여러분,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한다고 돼 있고 여러분이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을 죄악된 삶으로 끌고 갈 겁니다. 육신적이라고 하고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육신의 유혹을 주고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더 육신적으로 살면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내 마음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구원받을 때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 일에 마음을 쏟고 여러분 어제 대학생들 월드캠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팀장들 합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학생들, 대학생들 종강 모임이라고 해서 종강 말씀을 전해줬는데 리더스 컨퍼런스 팀들 제가 올해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서 두 가지로 영육간에 영적으로 일을 많이 하면 행복해지죠, 그죠? 예, 영적으로만 아니라 영육간에 그래서 함께 하지 않는 학생들이 와 부럽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와 부럽다 하는 마음이 들까 그걸 연구합니다. 보면은 영적으로 하는 거는 일들을 해나가면 되고 월드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 팀들 또 청년 후원의 팀들 모이라고 안 해도 모여서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앞으로 이게 또 얼마나 큰 프로젝트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난해는 리더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이 월드캠프 이제 꽃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일들을 더 키워나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대학생 팀과 또 청년 후원의 팀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의 또 참여의 어떤 그 손길이 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문자만 보낼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 뭐 SNS 뭐 이런 거 못해도 문자는 다 보낼 줄 알죠? 예, 뭐 앱을 깐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되는 참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뭐 하나 날라오면 문자 하나 보내면 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준비를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영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똑같이 육신적인 사람인데 야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말하고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의의 흉배가 붙어 있는 거고 사단이 끊임없이 너 하기 싫잖아 너는 지금 억지로 하고 있잖아 아니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야.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도 내가 진리를 말하고 사는 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고 살려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캣 꼬꺼라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봐 나 이렇게 육신적인 내가 무슨 영적인 사람이라고 다른 형제 다른 자매는 몰라도 나는 아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렇게 쉽게 마음이 다 무너져버리는데 그래서 마음에 분한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내가 온전한 마음을 품으면 신령하다고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라는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가 있어서 그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해주고 그 다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이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린 절대 죽지 않을 수 있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완전한 투구를 주셨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런 믿음의 방패는 방어하는 거라면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북한은 공격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죠.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철책선 주변으로 눈이 다 치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치웠을까요? 군인들이. 여러분 철책선 주변에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할 일, 겨울에 군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눈 치우는 일입니다. 보면은.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 기억날 겁니다. 눈 많이 오는 부대에 가면은 훈련보다 더 힘든 게 눈 치우는 거예요. 얼마나 눈을 열심히 치우면 이 휴전선의 철책선 주변에 띠가 하얗게 눈이 와 있는 거기에 인공위성에 보면 띠와 눈이 치워진 띠가 보일 정도로 열심히 눈을 치울까요? 늘 철책선 주변 순찰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요? 철책선 주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킬까요?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넘어올 걸 아니까. 그 공격하는 입장에는 그렇게 편해요. 그 여러분이 말씀에 금을 가지면은, 아, 이 말씀은 미리 사단의 그 공격을 다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리 공격할 수 있는 이게 말씀의 금이구나. 최근에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을 많이 봐라.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보라 했는데, 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 이번에는 그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성경을 봐야 되는 중요성, 성경을 많이 읽으라 이야기를 해도 안 됐는데, 전에하고 이번에 차이가 뭐냐면은, 전에는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고 읽으려고 했을 때하고, 지금 그래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 마음에, 대학생들 마음에, 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야, 우리는 새벽기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의 진리를 말하고 믿은 거예요. 신기한 건 전에 성경 읽으려고 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은혜롭게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읽으려고 했을 때 하고 지금,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아, 우리는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성경 읽는 거 힘들고 졸리는데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그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분한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데, 육신적인 마음을 품은 동안 마귀가 얼마나 많이 틈을 탔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내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마음을 품고 사니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틈을 타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성령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는 가정주부가 드라이버 들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은 내가 애쓴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성령이 와서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내가 온전하다, 내가 신령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번 성교학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제가 10대 때 구원을, 18살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10대, 20대에 성경을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성경을 읽었어요. 뭐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은 제 마음에, 아, 그래도 1년에 성경 두 번은 읽어야지 하고 꼬박꼬박 성경을 두 번을 읽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집회도 없고 해외 강사도 안 가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잡고 성경을 10번을 읽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10번을 읽고 또 올해는 15번을 읽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삼고 읽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데 오늘 내 마음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어떤 회의가 오냐면은, 아니, 이 성경이 어떻게 처음 읽는 것 같냐. 뭐 에스겔 뒷부분, 뭐 예레미야, 우리가 잘 설교하지 않는 부분들의 말씀들, 구약 성경의 막 뒷부분에 가보면, 하,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꼭 처음 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하, 이게 내가 젊었을 때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지금은 지금도 젊으니까. 어렸을 때, 야, 10대, 20대에 1년에 성경 두 번 읽는 것하고 지금 50대에 성경 10번 읽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남냐면 20대에 두 번 읽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대학 입시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은 과목들, 얼마나 많은 분량을 공부해야 되냐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 오면 성경 한 권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머리가 잘 돌아갈 때니까 성경을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보며 아 맞아 지난번에 이 말씀 읽었었지 하면서 처음에는 물론 잘 모르죠. 처음에 한 번 두 번 볼 때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한 열 번쯤 그렇게 봐할 때는 그 내용들을 파악은 다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청년 때 대학생 때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지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1년에 10번 읽는 것보다 1년에 2번 읽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목사님, 박 목사님 신령하신 것도 장팔리 악곡동에 머리 짤돌아 젊을 때 계속 성경을 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아무도 깨닫지 못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비밀들을 신령한 세계들을 이야기하니까 전 세계 목사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미국 목사님들은 그래도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다 짝을 맞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고 유색인종에 대해서 배척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가면 있잖아요. 서툰 능언을 가지고 말하면은요. 알아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 해요. 그걸 딱 느껴져요. 왜? 이제 유색인종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거죠. 뭐 영어도 잘 못하면서 뭐, 발음도 뭐, 억양도 엉터리로 뭐, 왜 이딴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 보니까 말씀에 맞으면은 자기를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복된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금을 가져라 했는데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 읽어야지 해서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 나 성경만 읽으면 지겨워 죽겠는데 아니 그건 형편이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이 내게 일하실 기회를 얻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AS 기사가 와서 냉장고를 고쳐주듯이 내 육신적인 걸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 와서 고쳐주는 거 말고는 없는데 내가 그 주님에게 일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신령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금 곧 말씀을 가져라. 아, 그럼 성경 많이 읽어야지.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읽고 필요로 해서 말씀 읽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일을 해서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고쳐주는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 술을 못 끊는 사람 왜 못 끊을까요? 예? 술을 못 끊는 사람 왜 술을 못 끊을까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 왜 담배를 못 끊을까요? 하, 나는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 담배는 못 끊어. 난 술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술을 못 끊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돼요? 예? 난 신령한 사람이야. 난 담배 싫어하는 사람이야. 난 술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부터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와서 일을 해주지. 내 각오와 결심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 내 인생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거구나. 진리를 말하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